빌립보서 36번 메시지. 말씀 안에 체현된 그 영이 넘치는 공급의 풍성함. 성경의 기본 사상은 삼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을 살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역사하시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갈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삼일 하나님은 놀라운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두 이 과정 안에 있는 단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는 죄와 죄들과 사탄을 처리하셨으며 그분은 또한 거룩한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에 이어 그분의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성육신으로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은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끝내셨으며 부활 안에서 그는 그분 자신을 그를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그들로 생명과 본성이 있어서 그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 창조에 의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람은 거룩한 생명이나 거룩한 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의도가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이 그를 영접할 수 있고 그와 하나 되도록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손을 넣기 위해 만들어진 장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장갑은 손을 넣을 목적으로 손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손이 장갑 안에 들어갈 때 손과 장갑은 하나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의 그릇입니다. 로마서 9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 창조된 그릇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삼일 하나님과의 하나. 사람 편에서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을 닮기 위한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친 후에 삼일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셨습니다. 주 예수는 부활하신 후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믿는 이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을 침례해 주는 것은 그들을 삼일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인격을 암시하며 인격은 이름의 실제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이들을 침례해주는 것은 그들을 삼일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침례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그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은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가지며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은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으로 진화하거나 우리가 하나의 경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이들이 신격화되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게서 난 참 아들들이지 양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단코 우리가 하나의 경배의 대상으로서 그분 자신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거듭 말합니다.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는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방법으로 겸손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음을 고백하면서도 감히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죄인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꺼려합니다. 거듭남은 우리를 신격의 부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믿는 이들이 경배의 대상으로서 신격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격에 참여하는 것과 신성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관념에 의하여 미리 점령됨. 이것은 성경 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윤리와 문화와 종교와 철학적인 관념들에 의하여 미리 점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대할 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등과 같은 교훈들의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아내들에게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부인들도 성경이 남편들에게 그의 아내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성경을 귀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윤리와 종교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성경 안에 있는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안에 있는 기본 계시를 보지 못합니다. 가령 어떤 중국인이 복음 전파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합시다. 그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윤리에 관한 부분들의 말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창세기 1장 26절과 같은 구절은 거의 이해하지 못하나 잠언서는 탐독할 것이며 그 모든 윤리적인 교훈들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남편들과 아내들의 행실에 대하여 말하는 바울의 말을 귀하게 여길 것인데 이는 이것들이 공자의 가르침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의 구원을 찬양할지 모르나 그것도 자신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되는 것을 돕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일상생활에서 그를 공자 그리스도인, 즉 성경의 가르침을 공자의 윤리적인 가르침들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믿는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어떤 믿는 이도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데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과시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국가적 특성과 문화 배경에 조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신 그리스도는 윤리와 문화에 의하여 대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육과 계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윤리나 문화나 여러 종류의 국가적인 특성들에 대하여 잊어버려야 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과 내적 존재로, 즉 어떤 것에도 미리 점령되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계시를 받을 뿐 아니라 또한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양육에 대하여 말합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가까이 따랐던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은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생명의 말씀이며 자양분을 주는 건강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양육하고 건강하게 하는 가르침들에 관련하여 심지어 건강한 가르침이란 말을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에 의하여 양육을 받으려면 우리는 모든 선입관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나 가정적인 논리나 민족적인 철학의 수건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착색된 안경을 벗고, 즉 어떤 선입관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양육과 계시를 모두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 종종 자신을 개선하기 위하여 결심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경건치 못하고 악했다. 나는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자매와 나의 자녀들에게 그릇되하였다. 이제부터 나는 전능한 하나님께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나는 다시는 결코 성질을 내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대신 나는 사랑할 것이다. 나는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결심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이 그와 같이 결심하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체험으로부터 나는 우리가 선하려고 결심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선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신 말씀 앞에 나아가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풍성과 공급. 성경은 신격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었음을 계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과 그의 어떠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심으로 그리스도는 이제 넘치는 공급을 가진 만유를 포함한 영이십니다. 1장 19절에 있는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은 바로 에베소서 3장 8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방면에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있지만 그 영의 방면에는 넘치는 공급이 있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풍성과 공급은 모두 말씀, 즉 성경 안에 체현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접촉하고 그 영의 넘치는 공급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며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것을 안테나인 영과 접지선인 성경으로 행하십니다. 이러한 수단들에 의하여 하늘에 속한 풍성이 우리 안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려는 것과 성경을 양육을 위한 말씀으로 대하는 대신 단지 하나의 윤리책으로 대하는 데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을 읽고 공부만 해서는 안 되며 기도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머금. 성경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는 또한 성경의 말씀들을 먹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4장 4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단지 읽고 공부하기에 좋을 뿐 아니라 특히 먹기에 좋습니다. 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넘치는 그 영의 공급을 누리기 원한다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이 그리스도의 풍성과 동등하며 그리스도의 풍성은 말씀 안에 체현되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풍성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의 요소. 그리스도의 풍성은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성이요, 둘째는 인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신성과 합당하고 높여진 인성, 즉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성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의 세 번째 요소는 주 예수의 인간 생활입니다. 주 예수의 인간 생활은 전부가 놀랍습니다. 땅에서의 그의 인간 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표현되셨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그의 놀랍고 만유를 포함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입니다. 다음 성부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카네이션 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네이션 씨가 땅에 뿌려진 후에 그것은 싹이 나고 자라고 발전하여 결국 카네이션 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그림입니다. 부활은 소생과 생명 안에서의 성장의 문제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후 부활하셨습니다. 카네이션 씨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의 성장을 볼 뿐 아니라 또한 생명 모양과 생명 기능과 생명 능력을 봅니다. 이 모든 방면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풍성의 또 다른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의 영화롭게 되심과 보좌를 얻으심 또한 그 성분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영화롭게 되심과 보좌를 얻으심을 계시합니다. 이러한 기본 요소와 함께 헤아릴 수 없는 다른 성분들, 즉 빛, 생명, 사랑, 거룩, 의, 평강, 기쁨, 인내, 인자, 지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며 기본 요소는 신성과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영화롭게 되심입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풍성의 놀라운 요소가 성경 안에 체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말씀 안에 체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히 체계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은 이렇게 체계화하기엔 너무나 심오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그 영이 넘치는 공급이 체현됐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 영과 말씀이 하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은 그 영이요, 그 영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기도와 우리의 읽는 것을 섞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과 생각을 사용하듯이 우리는 또한 그 영을 접촉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이 됩니다. 이제 시편 133편을 사용하여 성경을 분석하는 것과 그것을 기도로 읽음으로 그 안에 담겨진 영양 공급을 누리는 것과의 차이를 보기로 합시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133편을 읽을 것입니다. 그들은 읽을 때 분석하기 시작할 것이며 보배로운 기름과 양식과 옷깃과 이슬과 헐몬산에 대하여 물을 것입니다. 넘치는 공급을 받는 대신 그들은 답변을 받지 못한 많은 질문들을 남겨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시편 133편을 기도로 읽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방법으로 이 부분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읽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라, 아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을 취함으로 우리는 우리 속에 만유를 포함한 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읽음으로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양육을 받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공급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씀과 건강한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10분 정도라도 말씀의 한 부분을 기도로 읽는다면 우리는 양육을 받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의 여러 요소들을 체험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은 우리를 양육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세균을 죽이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세균을 죽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합당하게 먹어야 하며 우리가 먹는 음식 안에 있는 요소들로 하여금 이 일을 성취하게 해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우리는 양육과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인 것들을 죽음에 넣는 것을 둘 다 체험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읽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의 기본 요소들, 즉 신성과 인성과 인간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영화롭게 되심에 참여합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의 요소는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인 것들을 죽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의 부활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건축합니다. 이것은 밖에 가르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 적셔짐으로부터 옵니다. 사신 그리스도와 그를 확대함. 만일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얻는다면 우리는 선을 행하거나 우리 자신을 개선하기 위하여 결심할 필요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를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의 기본 요소로 충만한 생활을 살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는 신성과 인성과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체험과 그의 부활 생명에 강하게 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활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어떤 결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 그를 확대하는 것에 관한 메시지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를 확대할 것이다. 나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확대할 것이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러한 종류의 결정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는 대신에 단지 그리스도의 풍성과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의 체현인 말씀을 대하십시오. 당신이 매일매일 합당한 방법으로 말씀을 먹을 때 당신은 잘할 것입니다. 육신과 천연적인 사람과 자아와 여러가지 악한 성향들과 의도들이 처리될 것입니다. 기도로 읽음으로 취함받은 말씀 안에 체현된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은 이 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거룩한 풍성을 당신 안으로 해방할 것이고 당신의 영을 강하게 할 것이며 당신의 온 존재를 교도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당신은 그리스도를 살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당신이 신성과 인성과 그리스도의 인생과 죽음과 그의 부활의 향기로 충만한 일상생활을 함으로 그리스도를 살 때 당신은 그리스도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재현된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의 풍성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것의 의미입니다. 말씀 안에 재현된 풍성을 영접함. 매일매일 우리는 바른 근원, 즉 그리스도의 풍성의 체현인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이러한 풍성들은 우리에게 그 영의 만유를 포함하고 넘치는 공급이 됩니다. 매일 기도로 읽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먹고 흡수하기 위하여 말씀을 대합시다. 기도로 읽음으로 우리는 말씀 안에 체현된 풍성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매일 먹는 물질적인 음식의 구성에 대하여 그다지 잘 알지 못하지만 70년 이상 먹어왔습니다. 음식에 관한 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음식의 모든 요소와 성분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양육하고 건축하고 강하게 하고 세균들을 죽이기 위해 우리 안에서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하게 될 것이고 합당한 일상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윤리나 문화나 종교나 심지어 도덕에 속한 생활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가장 높은 윤리나 최고의 도덕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만일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에게서 났으며 이제 그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거룩한 본성을 가진 거룩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신성한 전달을 받는 수단인 영과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기도의 영으로 말씀을 대하여 그리스도의 풍성과 그 영이 넘치는 공급을 둘 다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에 의하여 양육됨으로 우리는 자랄 것이며 자연히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의 여러 요소들로 충만한 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는 높여진 인성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죽음의 역사와 그의 부활의 향기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 즉 육과 자아와 천연적인 생명은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힐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확대함입니다. 나는 우리에게 말씀을 취하는 이러한 길을 보여주심을 인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삼일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밖으로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안으로는 그의 영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가. 이제 우리는 말씀을 대할 수 있으며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 말씀 안에 채운된 풍성들을 영접하고 우리의 온 존재에 만유를 포함한 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게 될 것입니다.